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인데요. 11절까지의 그 말씀이죠. 좀 짧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 전체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나는 읽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계시록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이 심판들이 전개되는 그와 같은 이 과정 중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들이 일곱 봉인 심판이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살펴봤고요. 끔찍한 그런 심판이죠.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런 심판이 이제 봉인 심판이 열렸을 때 거기에 또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서부터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11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10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은 일곱 대접 심판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펼쳐질 때 또 대접 심판이 준비되었다가 그게 다 쏟아지는 심판이 일어나는 그 일이 15장,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은 계시록 1장에서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목격을 했죠. 심판주로서 굉장한 그런 위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포근한 그런 목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얻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쭉 전개된 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현대 어떤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쭉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존재했었던 그 같은 교회들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일곱 개 교회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쭉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4장과 5장 이 심판이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천국의 예배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쭉 이제 심판이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면은 이 일곱 대접 심판 끝에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또 이 사단이 풀려나고 그래서 온 지면에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곡과 마곡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아마게돈 전쟁하고 좀 다른 겁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결국이고 그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 이제 도래하는 것을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계시록이 정확하게 꼭 어떤 그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의 추이가 아니라 한순간에 존재하는 그런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똑같은 어떤 정확한 그런 시간대로 벌어진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모든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시간입니다. 때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앞으로 전개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게 이 계시록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10장은 저희 저 도표를 보시면은 일곱 나팔 심판 중에 일곱 번째 심판 전에 잠시 휴지기처럼 있는 휴식 기간처럼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참 흥미로운 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이 전개되는 그런 형태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일곱 봉인 심판 때도 여섯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잠깐 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사건을 우리가 본 게 바로 5장의 천국의 예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볼 때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전에 또 잠깐 어떤 정지 상태처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10장의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일곱 대접 심판도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시는 지금 읽어보신 10장은 하나의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힘센 천사와 세 가지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성은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죠. 3절에 보면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하는데 그 대상, 맹세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그와 같은 맹세를 이제 6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센 천사,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힘센 천사는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징이 있었잖아요.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무지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구름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구름이 항상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을 때 구름이 가득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구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지개,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 있었다 그랬죠.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보좌의 그런 형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조금 이따 좀 보시겠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무지개의 형상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다리는 빛나는 어떤 그런 불기둥과 같은 철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우렁찬 그런 음성과 같은 것들도 다 생각을 해볼 때 힘센 천사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질 않아요. 그분만이 두루마리, 하늘의 비밀을 펼칠 수 있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저 6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예수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시는 그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예,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뒤두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그랬죠. 그 뭔가 선서할 때 오른손 들죠, 요즘에도. 사실은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바로 여기서 예,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복된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권위로 우리가 선언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때도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 중에 오른손, 뭐 성경에 손을 두고 오른손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그와 같은 그 맹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믿음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살피실 때 참 공허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은 참 특별하죠.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데 바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 앞으로 펼쳐질 심판의 내용과 완성이지만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7절에도 그렇고. 근데 성경이 이 비밀이라고 했을 때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곧 드러날 일이지만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뜻할 때 성경에서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우리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비밀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지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3장의 말씀 한번 펴보시죠. 3장에 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3절부터 쭉 천천히 한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해를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품으시고 때가 됐을 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 너무도 큰 것입니다. 자, 구원은 선물이죠.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비밀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자유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것이구나.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진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는 거는 누가 믿느냐? 내가 강요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홀려서 누구에게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은혜 속에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거나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살게 되었는데요. 정말 내가 그렇다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갖게 되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믿었는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런 그 분위기에서 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드러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한번 믿었는데 뭐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 정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또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다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논리에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골라주셔가지고 선택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지셔야지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의 어떤 그런 사조가 있는데 잘못된 그런 신학에 빠지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임하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알게 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난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아 이제는 귀찮아 그냥 그렇게 한번 믿어본 거야 하고 끝나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복음이 그런 거야? 뭐 오케이 나 한번 억셉트 해볼게 그냥 해보지 뭐 그랬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나의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내가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은요 어떤 순간이 올 때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누가 버려요 구원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꽉 붙잡고 있어서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없다. 맞습니다. 정말 구원에 이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 구원인가 보다 했는데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없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던데 그냥 이렇게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가지 않는다. 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내가 죄 짓던 뭐든 하여간 나는 몰라.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삶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밀인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모든 존재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바로 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그 10절에 그 말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항상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구원의 은혜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비밀이 더 이상의 비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비밀이 그들의 인생에서 쫙 펼쳐지고 전기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진정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10장의 7절에 그 말씀 보면은 6장 6절의 끝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가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느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결코 미루지 않겠다 하는 원래 그 뜻이 미루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결의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일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을 때 바로 이 비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해요. 우리 주기도문을 아시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셨던 것 중에 이것이 있죠. 주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중에 하나죠. 근데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곧 펼쳐진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그런 사실을요. 우리가 조금 좀 미리 보면 11장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그 다음에 11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1장 제가 16절서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천국의 영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라는 것은 take over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능으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원어로 그대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권능을 잡으셔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큰 권능으로 다스림을 시작을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천국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그 천국 왕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마지막 때 천국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한다.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바로 그 일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이 바리새인들이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기억하세요 혹시? 말씀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으로 보는 그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절대 이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이 금방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찾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그때 정치적인 회복을 원했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우리가 언제 보느냐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찾는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는 게 바리새인들 심령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계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주께 순종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이 말씀을 알았던 주님의 제자들 또한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다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다음에 다시 승천을 하시고 그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제자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렸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은 아직 안 왔죠. 그렇죠? 아직 안 왔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충분하게 두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에스겔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는 아주 비슷한, 지금 이 계시록의 이 부분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사건이 에스겔서 1장서부터 쭉 펼쳐집니다. 에스겔서 맨 끝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 36장 정도 제가 저기 써놨지만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자, 한번 예. 1395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에스겔서의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37장 같은 경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잘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건이 뭐냐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 여기에 미리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40장서부터 쭉 맨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천년 왕국의 그 성전, 밀레니얼 템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그 전조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진적인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Progressive Revelation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분명히 윤곽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progressively, 더욱더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계시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지옥, 사망, 그것도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맨 끝에 그 모든 것들이 빠져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죠. 그런 개념이 그전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 지옥에 가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음부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음부에 빠졌잖아요. 부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안긴 그 부자의 얘기를 할 때 그 부자가 이제 음부에 떨어져 버린 그 사건을 얘기하죠. 음부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이 더욱더 구체화된 그런 지옥에 관한 것, 더 구체화된 둘째 그 사망, 연못, 불못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바로 계시록에 더욱더 구체화되는 그런 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지금 계시록 10장에 이 6절, 7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더 이상 no time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번역을 하게 되면 그래요. No time to wait.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은 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그게 왔느냐? 그것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속담 중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있었고 지금 계시록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윤곽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사실은 그와 같은 먼저의 그 전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그런 때가 이제 천국의 때가 곧 올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1장의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떤 그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떨어져 나갔고 교회가 이제는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래가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받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쩜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에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장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신 그런 계획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 시작되는 일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된 요한이 이제 8절부터 11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자, 그 다음에는 받아서 먹으라 그러죠. 9절에 보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탈 것이다. 자, 먹었는데 어떤가요? 10절에 보니까 받아서 삼켰고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뱃속은 쓰라리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거 우리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먹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있죠. 시편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그러죠. 예, 성이 꿀보다 더 달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먹도록 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에스겔서의 그런 기록이지만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어라 그래요. 앞뒤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을 때 먹으니까 그렇게 단 거예요. 아, 달았는데 아, 이것도 좀 봐야 되겠어요. 한번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의 2장에 2장에 한번 9절을 보시죠. 자, 이 8절부터 보시면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렇죠? 다음 10절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3장 1절입니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어땠다고요?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네. 꿀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조금 가서 저 뒤에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게 다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할 때 잘 따라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보세요.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제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먹었는데 입에서 굉장히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물체에 의해 가지고 이동이 되는 그런 가운데 에스겔에 들어간 그 말씀이 크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이게 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니까 제가 잠깐 좀 음식 먹는 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음식 먹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따로 있고 나는 또 여기 있고 그렇지 않죠. 음식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음식이 따로 있었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음식은 내가 되죠. 음식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먹었는지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도 있죠. 소위 얘기하는 간밤에 라면 먹었어? 뭐 이러는 거. 예, 그래서 아침에 퉁퉁 부어 있으면 라면 살이다. 먹은 게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음식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주님 말씀을 요한이 먹었어요. 다시 이제 계시록에 와서 보면 점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뱃속이 쓰죠. 쓰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일까요? 1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크게 감격스럽고 기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 속에 나의 것이 되는 말씀이라는 음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자신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내 속에 쓰라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쓰라림이 있게 되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편하게 잘 가지 않아요. 내 속에서 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속에 진통이 일어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소들을 공격을 하고 합성돼가지고 그것이 빠져나오도록 디톡스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아픈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그냥 전혀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진통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고 비친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뭐죠? 내가 다 모든 게 괜찮으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결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면 고쳐야 할 부분이 언제나 나오는 것이죠. 쓰라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뱃속이 쓰라리는 이 경험이 없고 내가 진통을 겪는 이 일이 없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전하고 선포를 하는 그 일만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일 전에 뱃속이 쓰라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주님 말씀 우리의 영혼과 화합하는 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열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선포의 삶으로 나아가게끔 디자인된 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1절에 말씀 있잖아요. 뱃속이 쓰라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내면화된 다음에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끔찍할 정도로 정말 가뜩이나 힘든 그런 생활인데 바로 이 COVID-19 때문에 아주 극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요. 전 세계의 역정입니다. 그럼 이 시간이 뭘까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교회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그냥 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어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각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이 뱃속이 쓰라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참된 성도와 참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달콤한 표면적인 어떤 그런 슈거 코팅된 그런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 만났는데 미국 부부인데 교회 35년을 다녔대요. 부부가. 뭐 우리 가족들도 그랬고 내 자녀들도 그랬고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 쭉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조금 저 펜티코스탈 쪽에 그 배경이고 또 아내는 이 루터란 배경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메소디스를 다닌다고 그래요. 왜? 오케이. 제가 질문을 했죠. 이제 제가 저 기도 거기 갔을 때 만난 경우인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re you born again? 근데 그 질문 하니까 두 사람이 금방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o. Not like that.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35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게 적지 않아요. 교회는 익숙해요. 종교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당히 매너가 있고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종교와 교회에 대한 얘기는 잘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박히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확신이 생기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인생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사명감이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젝트에 불과한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뿐이에요. 어쩌면 교회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슬로건과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런 속에서 뭔가 어떻게 좀 빨리 다시 정상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정말 그와 같은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 진통과 수고를 내가 겪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결코 그냥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사실은 정해지는 시간 중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포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저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믿는 사람들의 삶에게는 그런 만남도 그렇고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섬세하신 그런 어레인지먼트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공동체로서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새겨지는 이 과정 처음에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으로 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이 쓰라린 변화의 과정을 내가 겪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내가 겪어보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나는 정말 확신하고 선포해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 11절의 말씀처럼 나아가는가 여러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순결함 purification 순결해야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